마태복음 55번 메시지 왕국의 보좌와 십자가의 잔 왕국의 요구 조건과 왕국 보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영적 상황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국 보상을 정의하신 후에 다시금 장차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참된 상황도 아십니다. 우리는 추가된 말씀이나 추가된 계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암 20장 17절부터 19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변형되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변형되신 후 갈릴리에서 계시하셨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노정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의 예언으로서 제자들의 천연적인 관념에는 전혀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왕국 보상을 정의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한번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계시하신 것은 내게도 오히려 생소했습니다. 외견상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책의 깊이 안으로 뛰어든다면 이것이 매우 깊은 의미의 연속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국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국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떠나서는 왕국의 보상을 위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적절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해는 우리가 왕국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왕국 보상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 17절부터 19절은 앞부분의 계속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전에도 그러하셨듯이 또다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분은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장차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열두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보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에 관한 주님의 완전한 계시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여,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곁에서 이끄시며 의도적으로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우리는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주님의 이모, 즉 주님의 모친의 자매였으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의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주님 사이에는 천연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계시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분께 와서 그녀의 두 아들을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보좌에 집착했습니다. 종종 우리도 야고보나 요한과 같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에 관해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 속에는 보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위에 대한 야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어쩌면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이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왕국에서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육적인 간청은 주님으로 하여금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시하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같은 말씀은 주님이 복종하는 영을 가지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양보했습니다. 사람의 위치에 서신 주님은 완전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며 아버지 밖에서 어떤 것을 하려는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지위에 관하여는 어떤 것도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육적인 경쟁. 24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육적인 경쟁을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은 심히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분개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퍽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지위를 향한 야망으로 넘치도록 채워져 그들을 깨우치려 했던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4장에서 발생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국 헌법의 공포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많은 계시와 왕국의 비밀에 관한 계시와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서의 여러 소극적인 요소들을 체험한 후에 있었던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후에도 열두 제자들은 여전히 지위의 문제로 완전히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제자들이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가를 다투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 다른 모든 이들은 커지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지위를 향한 동일한 숨어있는 야심을 드러내기 위해 제자들 중에 있는 경쟁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로나 집사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룹의 인도자라도 되기를 열망합니다. 왕국 생활의 훈련. 때로 성경은 외견상 자체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몇몇 교사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어떤 인도자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인도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과 우리의 천연적인 두뇌 속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장로들이나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는 어떤 통제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나 다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스리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인도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에게는 통제가 아닌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돕는 자들은 집사들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돕는 것은 장로들의 기능을 가리키는 다스리는 것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우리에게 장로들의 다스림이 집사들의 돕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보고 매우 의아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면 장로들이 집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장로들의 기능을 집사들의 기능 뒤에 열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순서를 일부러 바꾸어 마지막 항목인 방언 말하는 것 전에 장로의 직무를 열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썼을 때 고린도는 오순절주의의 온상이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그는 고의로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감소시켜 그것을 마지막 항목으로 만들었으며 장로들의 기능을 집사들의 기능 다음에 열거했습니다. 장로 직책에 놓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왕들이 아니라 노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지 몰라도 내게는 자유가 없는데 이는 내가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장로들은 노예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를 얻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는 것은 노예직에 있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천주교회는 사제와 주교와 대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의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평신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한 헛된 영광이 없습니다. 대신 교회 안에는 노예직이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지위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전갈입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앞줄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앉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뒤에 앉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뒤에 앉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는 당신이 보기에 뒷좌석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어디에 앉는가, 앞에 앉는가, 뒤에 앉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자들의 존귀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지. 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 지옥에서 온 지위의 관념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형제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 중에 나는 장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장로에 임명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국 생활을 위해 우리는 지위에 대한 야망을 죽여야 합니다.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나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으냐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지위에 대한 야망의 문제에 관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바울이 장로들의 기능을 집사들의 기능 뒤에 열거한 것이고, 둘째는 장로가 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이 노예가 되는 문제는 20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천연적으로 자아를 추구하는 생각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장로직은 노예의 형태입니다. 모든 인도자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성직자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 수준에서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열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주님께 왕국 안에 있는 길을 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종으로서, 심지어는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자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국의 책인 이 책에서 주님은 항상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비록 천국이 신성한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성 안에서 수행됩니다. 다스리는 것과 통제하는 것의 차이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그들을 대신해 결정하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당신의 지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통제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무도 통제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주님 아래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통제입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어떤 다스림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외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집회 시간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어떤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민주주의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오전 4시 반에 집회를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함께 모이기에 편리하지 않은 오후 시간에 모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성도들이 언제 집회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성도들의 느낌을 분별하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코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장로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닌 다스림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려면 당신에게는 성도들의 상황을 냄새 맡을 수 있는 좋은 영적 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생생하고 예민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그들의 편의를 따라 집회 시간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집회 시간은 장로들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그분께 대한 당신의 직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정은 장로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이 그들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것이 돕는 것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에 관한 영적인 이해와 하늘에 속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바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천연적 이해와는 다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반복하거니와 장로가 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장로가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장로직에 선발되었지만 내게는 선택이 없다. 나는 장로가 되고 싶지 않지만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서 나를 선발하셨고 나를 장로가 되게 하셨다. 그의 남편이 장로인 자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장로가 되었을 때 그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하늘에 속한 이러한 방법으로 그를 선발하셨기 때문에 기쁘다. 우리의 관념이 온전히 개혁될 때 지위를 향한 야망의 수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 중에 선생이나 인도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다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사들과 인도자들을 언급할 때 그는 왕들이나 성직자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사도 바울은 같은 것을 말씀한 것이며 성경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인도자가 되려는 자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위를 위한 야망은 왕국 생활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위와 성직자에 대한 관념을 사륙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것이 치료될 필요가 있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서 우리는 두 소경이 치료받는 기록을 봅니다. 이 사건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 직후에 연결된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에 관한 합당한 이해가 없는 채 그들은 여전히 지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눈먼 것을 고치는 것은 천년왕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신약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먼 것을 고치는 것이 왕국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눈먼 자는 왕국으로 가는 노정에 있지 않습니다. 외견상 야고보와 요한은 그 노정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눈이 멀어 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20장 11절부터 34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계시, 지위를 위한 야심으로 인한 제자들의 형편없는 반응, 눈먼 두 사람을 고치는 것 등입니다. 우리에게 야심이 있는 한 우리는 길가에 있는 것이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소경은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주님을 따르는 노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경된 두 사람이 치료받고 주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길가에 있지 않고 노정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치료받은 때부터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분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으며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위를 위한 야심은 지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야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으로서 길가에서 주님을 따르는 노정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치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위를 얻으려고 주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는 십자가의 잔 마시기를 더 좋아해야 하며 순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